매기 성경 강해. 방송가족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스루더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이 시간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여호수아 강해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 자, 오늘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로 모시겠는데, 우리가 여호수아서 계속 나누면서 믿음이란 뭔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윤리와 법도 속에 살아간다고 하는 거, 왜 하나님께서 건너자마자 또 건널 때 돌을 세우라고 하셨고, 건너고 나서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고, 그러면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여호수아라 하여금 만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이런 전반적인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이제까지 한 그 5번 정도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만났는데, 오늘 한 6번째 시간에서는 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점령하게 되는가, 그러한 내용들로 함께 하도록 하겠어요. 자, 여호수아서 6장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다쳤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그랬어요. 여리고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공격을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토록 빨리 오리라고는 예상치 못했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그들은 성문을 굳게 닫고 공격을 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2절로 5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은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각양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심에 그랬어요. 이제 전투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건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정확하게 이제 받고 따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좀 더 보죠. 8절로 11절까지의 말씀 볼게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여 후군은 그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잔이라 그랬습니다. 어찌 보면 간단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리고성은 이 공격에 대비해서 뭐 의심할 여지 없이 성문에는 병사들과 파수꾼이 서 있었을 것이고요, 그 문은 뭐 꽉꽉 닫았을 거라고요. 그리고 군대와 그 군사들 이제 성 안에 있으면서 성벽으로부터 들어오는 보고를 받고 뭐 아주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있었죠. 마침내 적들이 몰려온다 하는 소식이 들려왔겠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군대는 여리고성을 향하여 행진을 했어요. 행렬의 맨 앞에는 누가 있습니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또 나팔을 들고 있었습니다. 성벽 위에 있던 파수꾼들이 그걸 보게 되죠. 그 외칩니다. 저들이 몰려온다, 준비해라, 성문을 공격할 것 같다, 뭐 이러면서 이제 외쳤겠죠. 그래서 여리고 군대가 성문으로 아마 이렇게 왔을 것 같고요. 뭐 아주 뭐 든든하게 잠갔겠죠. 그리고 성문이 만약에 뚫린다면, 부서진다면 어떻게 싸울 것인가. 그런데 그때 이상한 거예요. 파수꾼들이 아래를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이상하죠. 그들이 성문을 공격할 때, 이게 쭉 보니까 행렬의 맨 앞에는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또 나팔을 들고 있단 말이죠. 성벽 위에 있는 그 군인들이 얼마나 그 보면서 이상했겠어요. 공격할 것 같으면 또 공격을 안 하고 또 그 주변을 이렇게 빙빙 도네요. 이거 얼마나 이상했겠어요. 그래서 안에 있는 군대가 아, 뭐 이제 준비를 하고 있다가 뭐 허둥지둥 됐겠죠. 저들이 왜 저러는가. 아, 요단강도 저렇게 기적적으로 건너고 이제까지 광해를 지날 때 여러 소문을 우리가 들었었는데 갖가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온 사람들이 왜 저러는가. 뭐 안에서 꽤나 혼돈이 많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리고의 군대들은 성벽에 있는 파수꾼들로부터 정보를 수시로 받으면서 그들이 이쪽 방향으로 돌고 있느냐 저쪽 방향으로 돌고 있느냐 아마 그런 것들을 물어봤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바퀴를 돌면 공격하지 않고 다시 자기 집으로 갔다고요. 여러분은 그날 밤에 왕과 군대의 대장들이 모여서 비밀회의가 열리지 않았을까? 열렸을까? 당연한 건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사실을 아마 그들이 알 수 있었을 거라고요. 6장 12절로 14절을 보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네? 참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야.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엿새 동안 이제 반복을 하게 되는데 성벽 위에 있던 파수꾼들이 그들이 다시 이리로 온다 뭐 외쳤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또 성을 돌고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들은 엿새 동안 매일 이와 같은 일들을 반복을 해서 했습니다. 엿새째 되는 날 횃불이 오래도록 타고 있었고 여리고 성 안에 있는 군인들은 아마 그 군대는 참모들은 밤늦게까지 깨어서 회의를 했을 것 같아요. 왜 저러느냐 말이죠. 저 사람들이 밖에 있는 군사들은 성벽을 따라 행진하기에 어찌 보면 또 지쳤을 것이고요.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일부는 또 이렇게 또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어리석은 짓 하고 있는 거 아니냐. 만일 말이에요, 여러분이 여호수아에게 왜 그렇게 성을 돌고 있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아마 그는 아마 이렇게 대답했을 겁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부터 명령을 받았고 그가 그렇게 하라고 말했기 때문에 나는 그대로 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모든 것들이 다 이해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이해 안 되는 것들이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뭐 힘들어하고 그럴 것이 저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들은 믿고 따라가면 복이 되는 거란 말이죠. 15절입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일곱 번 도니 그 성을 일곱 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그날만 그렇죠. 일곱째 되는 날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성벽 주위를 그렇게 돌았어요. 여리고 백성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겠죠. 성벽 안에 있는 군사들도 성벽을 돌다가 하루 일이 끝나자 쉬고 있었을 겁니다. 모든 일이 끝나자 쉬고 있었을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앉아서 쉬고 있을 바로 그때 파수꾼들이 잠깐 그들이 오늘은 다르다 또 돈다 이렇게 한번 외쳤지 않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돌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계속 도는 것이죠. 16절로 20절입니다. 일곱 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 어떠한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랬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너무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벌어졌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찬송 함께하고 그 내용을 좀 더 설명하고 그 뒷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19절로 20절, 다른 날과는 달리 이제 일곱 번째 날 이제 제사장들이 이제 도는데, 일곱 바퀴 도는 것도 그렇지만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외치니까 백성들이 크게 외쳤어요.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그러면서 그냥 크게 외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여리고 성벽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오늘날의 고고학은 이렇게 증명을 하죠. 모든 고고학자들은 여리고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는 사실에 이견을 대지 않아요.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어요. 또한 여리고는 신자들이 있어서, 여러분 이것은 세상을 의미하는 거죠. 여리고는 든든하고 견고한 성이었으므로 오직 믿음으로만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아들에 의하면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히브리서 11장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종들의 생활 속에서 믿음이 어떻게 역사하며 또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이겨나갔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여리고성을 점령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방식을 썼는가? 여리고성이 상징하는 영적 의미가 이 세상이에요. 세상이.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데서는 우리의 뭐 다른 것들 필요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만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우리에게 너무도 귀하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에서 싸워 이겼습니까? 이기기는 이겼지만 여호수아가 이긴 것이 아닌 것을 알죠. 그는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성벽을 돌았을 뿐입니다. 그러면 누가 싸웠습니까? 성도 여러분, 싸우신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 밖에 다른 설명도 모두 어리석은 것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엔 다른 설명이 필요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들이 소리를 지르는 그 순간에 지진이 일어나서 그 충격으로 성벽이 무너졌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이고, 뭐 어떻게 소리를 쳐서 지진이 나겠어요. 또 다른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성벽을 계속 도우니까 그 성벽의 지반이 약해져가지고 말도 안 되네. 원하신다면 여러분 그렇게 뭐 믿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하나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그대로 전달하고 싶은데요. 하나님은 승리를 거두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을 차지한 것인데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커다란 문제는 그들이 그 여리고에 싸움을 흉내내며 세상을 이기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먼저 위에 계신 우리의 구원의 장군 그분으로부터 명령을 받아야 합니다. 두 가지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그 성을 이렇게 점령함에 있어서 거기서 라합이 목숨 구함을 이제 받잖아요. 그래서 좀 우리가 그 앞부분으로 좀 돌아가서 6장 22절, 23절, 25절 이렇게 보면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하면 두 사람에게 그 기생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의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들을 끌어내라 하며 정탐한 소년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 형제와 그에 속한 모든 것들을 끌어내고 그 친족 다 끌어내죠. 그들을 이스라엘 진 밖에 두고 여호수아 기생 라합과 그 아비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어떻게 했어요? 살림으로 그가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하게 되었다. 이 얼마나 그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들이 그 6장 22절로부터 25절까지 보시면은 그와 같은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 약속대로 라합과 그 집의 모든 그 가족들이 산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다시 세우는 자에게 저주를 선포하는 사실도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6장 26절 볼게요. 6장 26절.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진짜 그런 것이지만 영적인 교훈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세상을 이렇게 세상적인 것들을 추구하며 나아가면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긴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또 누가 있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면 끝나는 겁니다. 우리는 열왕기상 16장을 연구해 보면 여리고를 다시 재건하려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아들 위에 저주가 임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 6장을 마치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전달된 하나님의 명백한 명령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여호와의 창고에 저장할 금, 은 그리고 노그릇 등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남겨두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떠한 병사라도 자기를 위하여 무엇을 취하면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18절 한번 봐보세요. 18절.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떠한 것인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쳐진 물건에 뭐라고요? 손대지 말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으로 나의 양식을 삼고 세상의 것으로 나의 무엇을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건 우리의 삶의 양식과 우리의 삶의 소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삶의 근본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이 여리고 그 전쟁 여호수아 6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7장으로 넘어가 보게 되는데 가장 무서운 적은 여러분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줘요. 그 원수는 여러분과 똑같은 피부를 지녔습니다. 또 파괴적인 생각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과 동일한 두뇌를 갖고 있고요. 또 그 원수는 자기의 일을 수행하는데 여러분과 똑같은 손을 사용합니다. 바로 이 원수는 다른 누구보다도 여러분에게 큰 손해를 끼칩니다. 이 원수는 매일의 일상생활에서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이 원수를 다루는 일을 한층 더 어렵게 만드는 두 가지 사실이 있는데 우선은 우리는 그 원수의 정체를 밝히고 인정하기를 꺼려한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를 적으로 간주하기를 이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주저합니다. 사실상 우리들 대부분은 그를 좋아하고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 문제는 그 원수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가 밖에 나와서 사람처럼 싸움을 걸어온다면 아마 문제가 달라지겠지만 그 원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그것은 그가 겁쟁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을 때 훨씬 더 잘 싸울 수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나라들, 도시들, 교회들 그리고 각 개인들도 안에 있는 원수 때문에 멸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도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그 어떤 것보다도 네 마음을 지키라. 왜요? 생명이 거기서 남이니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오랫동안 신화의 범주에 갇혀있던 고대 역사의 실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트로이인데요. 트로이는 10년 동안 힘겹게 그리스 사람들의 공격을 이겨냈고 난공불락의 요새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 사람들이 나무로 만든 목마, 트로이 목마죠. 그것을 두고 떠나자 트로이 사람들은 그 목마를 자기네 성 안으로 이렇게 들여오게 됩니다. 밤에 그 목마에서 나온 그리스 군인들이 어떻게 해요? 트로이를 멸망시키게 되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들은 외부에서 온 세력 때문에 아니라 내부에서 일어나는 분쟁으로 인하여 깨우지고 죽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소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서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들 중에 어느 하나도 그 경고를 밖에 있는 원수들만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2장 14절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리켜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라고 했어요. 또한 요한계시록 2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내게 책망할 것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사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한도다. 그리스도께서는 사실상 이 교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너희가 너희 안에 너희를 멸망으로 이끄는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에 있는 불신앙과 불충은 밖에 있는 어떤 원수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마귀는 오직 안에서 교회를 해치는 것이죠. 여러분, 밖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아들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미기 성경의 애청자 여러분, 개인도 내부의 공격에서 멸망하게 됩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알렉산더 대왕은 역사의 페이지를 장식한 가장 위대한 전략가 가운데 한 사람 아니겠어요? 그는 타의 추종을 불허했다고 그래요. 35이 되기까지 세계를 정복했는데 결국 술주정뱅이가 되어서 죽고 말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는 온 세상을 정복했어요. 알렉산더 대왕은 자신을 정복할 수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를 멸망시킨 원수가 자기 안에 있었던 것이죠.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패배한 유일한 전투는 외부에서 온 원인이 아니라 내부에서 일어난 원인 때문에 패배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너무도 큰 것이죠.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매기 성경 강의 지금까지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의 설교를 보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여호수아 강의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청취 소감을 보내주시는 분들께는 줄기세포 연구기업 RNL바이오에서 온가족이 들을 수 있는 마이퍼스트 음반과 나침판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지하공동체 카타콤의 순교자 마셀루스의 간증서인 목숨 걸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 책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실 분들은 서울시 마포구 상수동 89번지 극동방송 매기 성경강의 담당자 앞으로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시거나 인터넷 www.febc.net 서울로 들어오셔서 매기 성경강의 홈페이지에 사연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매기 성경강의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